계속해서 기도원 관련된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인물을 대단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주인공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사기를 읽을 때도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기도원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깊이 살펴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사건들을 기도원이 원래 똑똑하고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읽으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원이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도원의 모습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시면 저번 주에 금요 기도회 때 읽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뒤에 초청을 받아서 싸워서 오렛과 스압을 죽여서 자기 마름대로 이름까지 붙입니다. 오렛바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해서 대승을 거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의 그 군대들하고 합류를 딱 했는데 합류하자마자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왜 안 불렀느냐? 우리를 왜 이같이 대접하느냐? 그러면서 8장 1절 끝에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고요. 원문을 따라가면 무력으로 위협한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실컷 미디안 군대를, 동방 사람들을 이겨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쟁을 이겨놓고 동족끼리 싸우게 된 지경이 된 겁니다. 그냥 말다툼한 정도가 아닌 거라는 거죠. 자칫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기도원 쪽에 있는 아비에셀 지파와 모든 지파와 함께 이렇게 딱 전쟁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기도원이 놀라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실컷 전쟁해놓고 동족끼리는 싸울 수 없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뭐 끝물포도,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리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꾸 읽어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와는 지금 그 문화가 다르고 이 농작물을 농사 짓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금방 안 와닿습니다. 자, 만물포도는요, 별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을 만물포도라고 합니다. 농사 안 짓고 그냥 조금 생기기 시작한 걸 그냥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게 만물포도입니다. 그리고 끝물포도는 농사를 지어서 제대로 포도 송이를 굵게 만든 다음에 따는 것을 끝물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란게 한 전쟁은 만물포도고 에브라임이 뒤에 참전해서 오렛과 스압을 죽인 것은 끝물포도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더 잘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전쟁을 잘해서 큰 전과를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많은 그 화를 이 무력으로 막 기도원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확 바꿔버리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죠. 기도원은 여기서 그쳤더라면 정말 다른 사사들처럼 아주 성공한 사사로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증명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좀 뭔가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정도로 당돌했던 그 기도원이 전쟁을 겪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아주 겸손하고 그 나라를 통합할 줄 아는 지도자로 딱 마무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자, 4절 잘 보시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라고 되어 있죠.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러니까 3절까지는요, 요단강 서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막아 선 길이 어디냐?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 강의 나루터를 막고 서서 미디안을 친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데요. 동편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세히 보시면 동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양털 기적, 이슬 기적. 저기 진영에 가가지고 그 두 군사가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또 확신을 주시고 또 자기끼리 치게 해서 그 수많은 군사가 서로 죽이게 만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딱 가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딱 있어요. 요단강,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죠? 서편이냐, 요단강 동편이냐예요. 그러니까 서편에서 요단 나루터에서 딱 멈춰서고 에브라임 유지파와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 동족 상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잘 마무리하고 딱 멈춰서면 되는데 넘어서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전쟁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자, 자신의 전쟁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볼, 다음 주에도 살펴볼 숫꽃 사람들과 분웰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어떤 복수죠? 쫓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를 잡으러 왔으니까,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러 왔으니까 너 우리 동족 아니냐? 먹을 거 좀 줘.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미디안에 더 가까이 사는 거예요. 서편에 살기 때문에, 동편에 살기 때문에 이 기드온 군사 물러가고 나면요, 자기들은 후한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숫꽃과 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걸 조심하려고 아예 돕지 않았던 거죠. 이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숫꽃과 분웰 사람이라면 안 도와줍니다. 왜? 뒷일이 무섭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바로 그 요단 동편의 전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전쟁이에요. 자신의 전쟁. 그러니까 화가 막 일어오르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요단 나루를 건너서 동편으로 딱 건너는 순간 이상하게 변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쟁 있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한 거기까지 딱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딱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은 자기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자기를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며 동족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려요. 요단강 서편이냐 동편이냐의 차이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그런 군사들을 후한을 다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가서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을 잡아가지고 끝내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쟁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눌러버려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전쟁을 돕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줘? 내가 나도 목숨을 걸었고 이미 요단 서편에서 그 죽을 고생하면서 전쟁하고 이까지 왔는데 왜 같은 민족끼리 안 도와주느냐? 일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는 어땠을까요? 드보라가 전쟁을 했을 때도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도와준 게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의 드보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사기 5장 23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여드릴 거예요. 5장 23절. 예, 5장 23절. 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주민들을 저주하래요. 저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셨고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숫곡과 보도엘의 사람을 징계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여러분 드보라는요 저주한다고 말을 했지만 자기가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안 나왔냐라고 하며 안 나온 자들 향하여 저주도 하고 징계도 이야기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 보면 자기가 직접 칼을 놓고 들을 칩니다. 무슨 차이죠? 상황은 비슷해 보여요. 어차피 그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같은 사람들 우리 편을 도와주지 않았던 건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거기서 딱 멈춰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딱 멈춰요. 근데 기도는 자기의 전쟁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물러설 수 있는데 자기의 명예에 관계된 거예요. 지 전쟁이니까 이게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족을 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쟁이 자기의 전쟁으로 싹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앞에 보면 유명한 말, 이게 전쟁을 딱 시작할 때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7장 18절에 나와요. 제가 그 말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원의 끝이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 구호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런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딱 붙이는 거예요. 기도원을 위하라, 두 개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를 싹 취합하고 자기가 싹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죄의 출발은 그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시는데 나도 해볼까? 요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이 딱 그 짝이에요. 딱 그 형상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 영광이 다 찬란히 비치죠. 그런 와중에 요단 동편으로 싹 건너가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싹 앉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기도원이냐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딱 멈춰 서세요. 그러면 기도원처럼 하지 말고 드보라처럼 딱 서면 돼요. 근데 안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짖으며 열심히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문제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 영광이 그 승리가 있는 가운데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자기 거를 딱 챙기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옛날 사건인데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은 똑같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했던 뭐 기도원처럼 전쟁은 아닐지라도 교회가 부흥했던 역사와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서는 게 아니고 더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기도원 입장이라면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요단 나루를 건너서 동편으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이걸 끝까지 내 생각에 내 계산대로 마무리 짓게 하고 끝까지 쫓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요. 100% 요단 나루 건넙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디안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 외에 그 말에는요, 기도원에게 내가 영광을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단나루를 거두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그러면 기도원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죽여서 뭘 빼앗아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는 동족을 죽이고 복수하게 되는 이 상황으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도원의 마지막 금 에봇을 딱 맞춰서 입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정말 우리의 교회의 문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야, 오늘 우리 교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한다고 교회가 덜렁덜렁 생깁니까? 그럼 뭐 다 교회 개척하면 다 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서일교회도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백천원 목사님도 여기서 하나님 체험하고 사모님도 여기 체험하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도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돌릴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되느냐? 저분 자기가 직분을 가진 게 바쁜 거예요. 내가 밖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부각되는데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원과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또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공의로고 해도요, 우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의라는 걸 세우기 힘들어요. 생각이 틀리거든요. 입장이 달라요. 내가 의로우면 다른 사람은 그게 저 사람 왜 나쁜 짓 다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공의롭게 행동하는데 내가 그걸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공의는 합의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이걸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사는 그 삶이 우선인 거예요. 그걸 말 안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좀 더 박수치고 야 대단하다. 여러분 기도원이 동편으로 건너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갔을 때에 지 혼자 갔겠어요? 아닙니다. 기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 용사들이 전부 다 따라간 거예요. 왜?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끝장을 봐서 에브라임과 나누었던 그 영광과 그 전리품을 이제는 우리가 가서 목숨을 걸고 다 찾아오자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는 어디, 인애는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뼈가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참아줘야 되고 당장 내 속에서 내 성품이 공의롭지 못하고 인애가 가득 차지 못하고 의롭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의와 의의와 인애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기도원 믿음의 용사, 300용사 이게 얼마나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원의 모습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믿음의 용사로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앞에 300용사를 이길 때는 멋있는데 끝에 가지고 지가 왕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야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의 삶도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묻지 않으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잘 믿어놓고 끝에 가서 말아먹는 경우가 기도원하고 똑같잖아요. 기도원처럼 능력 받아서 큰 일 하는 건 기도해. 그런데 기도원이 주인공이 되는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끝에 가면 기도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맵을 딱 맞추고 영광 갈 말아먹잖아요. 왜 그 일을 계속 반복하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기도원이네 이 말이 정말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우리에게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을 하러 가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 하는 거 그 뭐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면요 그것은 이미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꺾을 수가 없어요. 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비신자든 신자든 간에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또 개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밑을 딱 내려다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원이 이제 반면교사라고 제가 몇 주에 또 설교했죠. 반면교사.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요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은 거죠. 실수들, 흠들, 잘못된 거 계속 나와요.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물어봐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의도롭다 하시는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방향이 틀린 게 아니고요. 크게 가야 되는데 좁게 가는 거죠. 좁아요. 좁다니까요. 넓혀야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좁게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을 그걸 딱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큰 자유를 얻습니다. 아, 내가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잘못이잖아요. 이게 자꾸 우리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일을 잘 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바꾸려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